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하십시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말씀을 받아야 할 처리이니 가난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더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양하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은혜와 공의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숙의 경지로 나아갑시다. 성숙의 경지로 나아갑시다. 1960년대 유명한 보험주의자이며 교회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이 톨저 목사님, 그가 교회를 진단하면서 세 개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살만 찐다 그래요. 살만 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참관자로 그친다는 거예요. 참관자로. 그리고 셋째는 믿는 자가 일치되지 않으면은 서로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다. 한마디로 묶으면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인들이 그에 맞는 성장과 성숙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살만 찌고 예배의 웜체어 그냥 의자만 대표하고 그냥 방관만 하고 그 결과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만 만들어낸다. 그것이 교회의 문제점이다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야며 나갈 때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연세가 들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울 때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을 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숙이에요.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에게 고정시키고 그 짐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만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성장과 성숙의 길, 이것이 바로 경험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의 성장의 기반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이제 5장에 왔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통틀어서 다섯 가지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핀 바에 의하면 첫 번째 경고가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우리가 들은 거에 대해서 더 간절히 삼가지니 어느 때 흘러 떠나갈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3장 7절부터 4장 13절에 발견되는데 우리에게 안식의 심이 미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약속된 심에 들어가기를 애쓰고 누구든지 그렇게 불순종에 본인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는 남아있는 안식의 심에 대한 메시지들은 모두 이 두 번째 경고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것이 5장 16절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 성숙함에 이르는 것에 대한 그런 경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인데 이런 것이 버림받아요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다 알려줍니다. 그 때문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성장과 성숙해야 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11절에 시작해서 6장 전반까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현상 유지에만 이 정도만 잘하는 거지 이 정도만 그냥 괜찮은 거지 급급하지 말고 어떠한 얘기죠? 듣고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앙의 연륜은 깊지만 그 신앙에 걸맞지 않게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지 못한 자들에 있어서의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깊이 연륜되어 있으나 아는 것이라고는 그냥 초보 단계에 이를 뿐.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들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우유나 먹지 단단한 음식과 식물들은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의 경험의 특징이 뭐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자들을 신령한 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내포한 경우가 히브리서뿐 아니라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도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14장 3절에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습니다 알려주고 있어요. 이 같은 은유적 표현은 또 고린도전서 때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담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여 젖을 먹는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며 지금도 못하이라. 이런 표현들은 한마디로 뭐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를 지칭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 역시도 성도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의 마음속에는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가장 기대치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이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기대치에 이르러서 그 기대치의 꼴이 뭐냐 이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받는 자들이 되게끔 그렇게 서길 원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에서 그 교회의 중직을 맡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잘 권면하는 그런 말 짧은 말씀이 거기 설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와 성령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기업으로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알려줍니다. 때문에 우리의 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러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업까지 이르는 그 말씀까지 장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성장하고 성숙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비가 회사의 그룹의 회장이에요. 아들이 장사하고 있어요. 초등학생이에요. 그렇다면 당장 그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후계를 맡길 수 있어요?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그만큼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이제 어느 정도 과정을 마치고 수업도 하죠. 후계자 수업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눈이 띄어지고 이제 됐다 싶으면 그 기업을 맡기는 게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자라나고 성숙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능히 기업을 얻기에 부족치 않도록 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외에도 우리 심령이 장성해야 되고 잘해야 될 것을 또 성경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20절에도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다라고요.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말씀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실과 감기와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잘 속는다는 거예요. 애들 속이는 거 일부 아니에요. 그죠? 손에 쥐었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금방 속습니다. 맛을 버리는 거 마냥 금방 속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장성해서 그 꼴이 어디까지?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는데 곧 머리니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1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 구센대에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라가라. 우리가 지식에 대한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해 자라갈 때 얻어진 특징들이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별이 있게 되는 겁니다. 분별이. 그래서 이 말씀들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친히 쓸 때도 상식적으로 친히 노력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럼 바울 자신도 성숙함에 이르러서 비로소 사명적 삶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차 전도행 때도 뭘 봤어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걸 봤어요. 그죠? 그리고 또 아서로 가기까지 그가 배를 타지 않고 도보로 건들면서 주님과의 독대하고 자신을 살피면서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힘과 능력과 또한 결단이 섰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그런 성장과 성숙함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죠? 나의 목숨이 또 내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죠? 내 목숨을 결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결단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큰 사명을 감당하신 바울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도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이 변해서 이방의 사도까지 되기는 그만큼 성장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그죠? 거기서도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무가 굵은 제목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잘 서야지 모진 바람도 견디고 넘어지지 않고 제목으로서의 잘 감당해내는 것처럼 우리도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목으로서 잘 굳건히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장에는 키와 정신이 함께 자라가야 올바른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어떻게 되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웠더라 말씀하죠. 전인격적인 성장이에요. 키가 자라고 신체적인 나랑 또한 지혜가 자라는 어떤 정서적인 나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떤 영적인 나랑 전인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하냐면 그 사람이 성숙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은 성장만 이루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성숙을 이루어야 비로소 훌륭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애틀에 이민 와서 그 협동 목사로서 섬길 때 우람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갑작스레 눕게 됐는데 걷다가 눕게 됐어요. 눕게 됐는데 걷지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몇 년 지나니까 애가 이제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말고 몸은 어떻게 돼요? 몸은 성장하는 거예요. 노인들에도 성장의 발육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또 공부하지 못하고 학습하지 못하니까 성숙함은 없는 거예요. 성장만 있지 성숙함이 없어요. 침대에서 몇 해 동안 계속 돌보기만 하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성장만 있고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건만무성한 그리고 속에 알이 차지 못한 그런 배추와 같아요. 건만무성하지 속은 비어있는 배추. 그래서 성숙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몇 가지의 성숙이 있겠죠. 이 지적인 성숙이 뭐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상대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 당신 말이 맞습니다. 현명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변경할 용의가 있고 자신의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지적인 성숙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가르쳐서 지적으로 성숙했다고 말합니다. 또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서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아 당신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가 싫어. 그래서 무조건 토라져버리고 자신의 불만을 솔직하게 토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은 뭐가 성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서가 성숙지 않았다를 또 표현하는 겁니다. 지적인 성숙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또한 정서적인 그런 성숙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누군가와 잘 어울리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식도 좋고 또는 그런 그 소셜이 잘 되는 사람을 가르쳐서 어떤 성숙이라 해요? 사회적 성숙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낯을 가리고 흔히 피해 관리하고 자꾸 소셜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사회적으로 그런 미숙하다라고 그런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도덕적으로도 성숙하죠. 도덕은 보통 본능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서 우리가죠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서 이타주의 관심을 갖고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도덕적 성숙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이 모든 성숙들, 지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또한 도덕적 이런 성숙이 어느 한 부분에 결여될 때는 심리학 용어로 뭐라 말하냐면 성인 아이다 라고 말해요. 뭐라 그래요? 성인 아이다. 자랐지만 성숙했지만 여전히 성장이 필요한 그런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성숙한 인격체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것이 다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러한 인간의 성숙에 관한 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이런 성숙이 있다면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의 성숙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영적인 성숙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 그런 인격의 개체로서의 그런 성장과 성숙은 있어도 하나님을 알고 영적으로서의 또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고려해서 신앙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아야 되냐. 그건 잘못이에요. 이미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뭐라 말했어요? 고린도서 14장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아이가 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별 속에서는 성장한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자라거나 성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신앙은 퇴보합니다. 말라버리고 위축됩니다. 자라나야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만이 내 영혼이 더 든든해지고 또 다른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는 귀한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만이 그만큼 기뻐함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11절 말씀 보십시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 너희 듣는 것이 되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두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할 만큼 너희가 그것을 얘기해도 듣지 못할 만큼 둔한 자들이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둔하다는 얘기가 태어날 때부터 우둔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지 않아서 무지한 상태에 빠져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는 깊었는데 오히려 처음 믿을 때보다 태부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없느냐 얘기죠. 만일 있다고 한다면 그는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을 내서 처음 상태보다 더 진보하고 성숙하고 더 성장에 이르야 할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전심전력해서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그런 신앙에 그치지 말고 남을 돌아보는 신앙으로 영적인 진리를 깨우쳐서 이해하고 신앙의 발전으로 영적인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진보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도 성장기에는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 그죠? 과정이 있듯이 우리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6장 1,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6장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진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대로 나갈지라 말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진리를 바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한 것은 기존 교리, 처음 얻었던 그런 바탕의 교리를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그런 기본 진리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출발하여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올라가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적 교리에 대한 신앙생활, 영적생활, 진리를 쌓아서 이미 믿었던 진리에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고 거기에 기초를 두고서 더욱더 장성하라는 얘기지 버리라고 해서 기초를 버리고 그냥 사다리 몇 개 건너뛰듯이 이렇게 건너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확신해서 머뭇거리지 말고도 장성한 것을 일러줘서 2절에 보니까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성숙의 경지에 이르라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숙의 경지에 이르라. 그래서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성숙의 단계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이란 단어, 뭐 퍼펙트한 그것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순종해서 거기에 성숙함으로 진보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터라는 것은 밑에 까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에서.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기초를 둔다는 얘기예요. 집을 질 때 그 슬라브하고 그 밑에 파운데이션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기초를 여러 번 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이나 한 번 닦은 기초를 여러 번 쌓을 것이 아니라 그 쌓여진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완성하라는 얘기예요. 건축적인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의 초보적 교리, 그것이 어떤 것이냐? 거기 일러주고 있죠. 회개와 침례들과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그런 침례들과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리들. 이것은 예수 믿고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배우고 확신하는 기본적인 진리들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연륜이 깊은 성도들은 젖먹는 어애같이 이러한 기독교의 기도의 그 기본 교리의 초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배우고 깨달은 바를 더욱더 굳게 믿고 그 믿음에 걸맞는 신앙의 인격과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신앙의 성장을 꾀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도 모르고 기초도 소화하지 못한 신앙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장하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젖 먹는 것을 그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라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살펴보겠습니다만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말씀을 경험해서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않고 그 도의 초보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에 이르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이러한 주제는 누구나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과 성숙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복음과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것이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능력을 체험하고 장성한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우리 인생과 우리 사람에게도 뭐 유아기 소년기 있듯이 그리스도의 영적 생활도 이렇게 도의 초보에 대한 그 기초의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영적으로 장성한 자라는 거야. 끊임없이 자신의 영적 지각력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에 이르는 단계까지 이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분별이 있는 단계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주의 뜻 가운데 분별함 가운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지까지 이룰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또한 가능할 뿐이 아니라 그 경지에 이르라고 성경 우리에게 계속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저자는 아까 말한 다섯 가지 경고와 권면 속에서 세 번째 경고가 바로 이거예요. 어떡하나? 장성한 분량일 때까지 계속 성장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식적인 측면, 얼마큼 그 독트린, 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아느냐, 배웠느냐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참된 성숙에서는 지식의 수준에 맞는, 걸맞는 뭐요? 행동도 수반되어야 할 것을 야고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이미 야고보서 우리 살펴죠.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어떤 사람 말하길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 지식적인 분별이 있다는 것, 그것은 뭐가 습관되었는 얘기예요? 행위가 습관돼서 그 경지에 이르렀는 얘기지 지식만 갖고 분별만 갖고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히브리서를 읽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보에만 깨닫고 거기에 이르러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교만과 안일에 빠져있지 말고 누구든지 나도 성경 공부해봤어. 그거 다 똑같은 거야. 거기에 머물지 말고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거기에 누구에 범할 수 있는 그 머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지 말고 각 사람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뤄야 된다는 사실들을 11절에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성숙의 경지에 이르어야 됩니다. 두 번째를 말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될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 2절까지만 하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속지 말고 부지런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품고 성숙하염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에 이르면 우리가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 뒷면에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놨는데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단계라고요? 듣는 단계입니다. 예. 근데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단계요? 두란 단계가 있어요. 아까도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멜기세대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드나므로 설명하기 어렵다. 듣는 것이 드나다 말하죠. 이것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영적 이해력이 부족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또 거듭났더라도 성장하지 않은 그런 기초 단계 속에서는 이 얘기에도 못 알아듣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단계는 뭐냐? 말씀을 듣고 영적인 이해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청각이 좋아야 되는가? 그걸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단계까지 이르느냐고 얘기해요. 교회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그것이 청각의 문제인가? 교회가 뭘 잘 들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해와 분별을 갖고 들을 수 있는 단계가 있느냐 아니고요. 그래서 믿음도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들음으로. 그죠? 들음으로.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죠?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어떤냐? 듣는 단계예요. 듣는 것은 둔한 상태가 있고 들을 수 있는 단계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영적인 귀는 과연 열려있는가? 나는 어느 단계가 있는가? 들려지는가? 아니면 아직도 듣지 못하는가? 살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젖 먹는 상태죠. 젖과 같이 연한 음식만 먹습니다. 그래서 잘 풀어줘야 되고 예화를 해야지고 유모해주고 세상 얘기해주면 잘 들어요. 칭찬과 격려하면 잘 들어요. 이건 뭐예요? 연한 음식만 먹는 거예요. 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죠. 말씀을 줬는데 체예요. 그거 나한테 겨냥하는 소린가? 나 못한다고 지금 나를 뭐 속된 말로 나를 까는가? 이거 뭐 체하는 거예요. 그죠? 단단한 음식 못 먹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다. 오늘 성경은 말씀 같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우리가 진단하기를 나의 말씀의 소화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가? 또 세 번째는 경험하는 단계인데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생, 다시 거듭남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는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속성들을 어떻게 하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지고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적용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의 삶의 말씀을 적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적용을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보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보니까 체험해보니까 내게 얻어지는 유익과 은혜들을 경험한 것들 그것을 체험으로 겪었다는 뜻입니다. 적용한다면 나의 삶은 말씀을 체험하는가 시행하는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와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분별하는 단계죠. 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단계가 있고 말씀을 분별하는 단계가 있어요. 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단계는 뭐냐?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단 것은 다른 말이면 훈련이에요. 훈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체득되거나 그것이 체질화돼서 나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신비와 또 다른 그런 말씀에 대한 거짓교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또 견디지 못하고 연단을 견디지 못하니까 쉽게 실망하고 시험에 들어요. 결과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지, 이것이 율법인지,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이것이 육적인 것인지, 예. 구별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분별하는 단계까지 이르면은 그것을 분별하는데 뭘 사용하여?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는 얼마나 되지 말라면서 그 말씀에 대한 분별과 지혜 갖고 이단과 신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냅니다. 뭐가 육적인 것이고 뭐가 영적인 것인지를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뭐가 생겨요? 말씀에 대한 분별과 지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지각과 분별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건지 이 결과는 내게 징계가 오겠구나 하는 것이 지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그것을 잘 판단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42장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것이 우리 속에는 좋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어떻게 하죠? 분별이 있는 척하면서도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영적 단계는 어디 있습니까? 잘 분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까? 말씀에 굳게 서서 바로 분별합니까? 실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서 승리함으로 경고에 설 수 있습니까? 그 다음의 단계가 가르치는 단계예요. 자, 그 다음의 단계는 배우는 단계로 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단계, 양육을 받는 단계예요. 그러고서 좀 더 성숙하면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단계까지 성숙하게 됩니다. 드라인노의 교회의 모토가 바로 그거예요. 가르침을 받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거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침례를 주고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라 했으니까 가르치든지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든 잘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되냐. 선생이 되어줄 터인데 그래서 선생에서 양육하고 세워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가? 계속 양육을 받기만 하는가? 그러면 나도 조그마한 셀그룹 내지는 내 주변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단계인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단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오늘 13절, 14절 속에서 그 특징,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세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단계 속에서 그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가 뭐라는 얘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확신하기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켜 순종함을 통해서 내 삶의 유익과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의 속성들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원하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확신이 있다면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켜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뭘 경험해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 속성들을 내 속에서 역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지각을 사용하는 자다 말합니다. 지각이란 지혜의 감각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연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연단은 아까 말한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연단된다는 것이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지고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뭐가 생겨요? 지각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지각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거스르게 되면 내겐 유익이 없고 징계가 있겠지라는 지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지각이 있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뭘 구별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했다, 성숙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의 주님에 대한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들을 보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받은 은혜를 갖고 은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시 어떻게 나가요? 희생과 섬김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성숙함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1871년 영국 탐험가 스탠리가 아프리카에서 30년 이상 동안 헌신한 리빙스톤을 찾아가서 이제 나이도 들고 힘도 딸릴 텐데 그 정도의 헌신의 삶을 이제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시죠 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톤은 조용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일 뿐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헌신이라기보다도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말했던 겁니다. 말을 바꾸면 뭡니까? 내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그것이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헌신으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의무라기보다는 뭐에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빚 갚는 심정이다. 보답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들은 I am a debtor. 나는 빚진 자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은혜에 빛하는 신정으로 내가 그런 사약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숙한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남은 육체의 고난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것이 성숙함의 비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주와 교회와 하나님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사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몸에 헌신한다는 것은 그 교회에 소속돼서 내 남은 육체를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최후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헌신은 그 사역 속에서 같이 동참하고 그 봉사하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함께 섬겨하고 함께 사역을 나누고 함께 주를 위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숙의 단계를 갖고 성숙의 경지에 다가가는 그런 과제를 우리 오늘 받다는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바로 그냥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지각을 쓰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럼 그 결과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군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연수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성인 아이라는 소리에 들리지 않으려면 성숙하듯이 영적인 그런 연주에 맞게끔 우리도 성장과 성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장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뭘 맺죠? 열매를 맺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해서 그 지혜를 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성장과 성숙한 헌신을 통한 교회 생활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맞는 삶으로 거듭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단계에 있다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성숙해서 장수한 그리스도의 단계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혜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르치고 헌신하는 그런 지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